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국가안보팀과 북한 문제 등 아시아 전략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초 중국이 무역에서 한 해에 수천억 달러를 벌도록 허용하는 등 북한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중국이 더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 등에 대응해 이달 초 미국령 괌에 대한 포위 사격을 위협했지만 최근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당국자들은 여전히 북한이 빠른 속도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는 것은 지난 6월 가족과 함께 방문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한편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날 캠프 데이비드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 국가안보팀과 함께 새 아프가니스탄 전략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당국자들이 16년 동안 계속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회의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 수천 명의 미군을 추가 파병하는 방안이나 미군을 전면 철수하는 방안, 열악한 안보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군산 고문단을 남겨두는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8,400명의 미군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정부군 훈련과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유명 관광지인 라스람블라스 구역에서 소형 승합차가 수십 명의 보행자들을 향해 돌진해 최소 13명이 숨지고 5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건의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군중들을 친 뒤 차에서 빠져나와 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사건을 테러 공격으로 규정했지만 사건의 동기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현장에 있던 한 목격자는 영국 BBC 방송에 승합차가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군중들을 향해 돌진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바르셀로나 중심가인 라스람블라스 구역에서 거대한 충돌 사건이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지하철과 상점, 식당은 모두 폐쇄됐습니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트위터에 현지 당국자들과 긴밀히 연락하고 있다며 현재 스페인 정부의 최우선 순위는 부상자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말리아 당국은 미군과 함께 소말리아 남부 지역에 가한 공습으로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 반군 요원 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말리아 정부부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모하메드 압둘라히 모하메드 대통령이 소말리아 남부 질리브 지역 무장 반군을 겨냥한 이번 공습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으로 모가디슈에서 발생한 다수의 폭탄 공격을 지휘한 고위 알샤바브 지도자 한 명을 포함해 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지도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 국방부는 아직 이번 공격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군 공습으로 지난 10여 년간 알샤바브 지도자인 아흐메드 아부디 고다네 등 수많은 알샤바브 지도자가 사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 성지 메카를 찾는 종교 행사인 하지 기간 동안 카타르와의 국경을 일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사우디 관영 SPA 통신은 17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카타르와 맞닿은 사라 검문소를 개방하고 카타르 도하에 여객기들을 보내 순례객들을 메카로 데려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SPA 통신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왕실 간 회담 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4년 홍콩의 민주화를 요구한 이른바 우산혁명 지도부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홍콩 법원은 17일 조슈아 윙 데모시스코당 비서장과 네이선로 주석, 알렉스 차오 홍콩 전상학생연회 전 비서장에 대해 각각 6개월, 8개월, 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18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또 도발하면 견딜 수 없는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금지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마주앉아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 아직 그 지점 근처에도 오지 못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조셉 덤포드 미 합참의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평화적 옵션을 선호한다면서 군사적 해법은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양은 오늘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아침 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입니다. 해상에도 비가 내리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또다시 도발하면 견딜 수 없는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금지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은 더 이상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도발의 금지선을 의미하는 이른바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한다면 북한은 더더욱 강도 높은 제재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북한은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레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처음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ICBM 그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레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한국 외교부는 북핵 고도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의 17일 정례 기자 설명회 발언 내용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의 엄중성 그리고 그 시급성에 대한 심각한 인식에 따라서 이와 같은 언급을 하신 것으로 봅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 2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한다며 그 점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사상 유례 없는 경제적 제재 조치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6.25 한국전쟁으로 인한 위기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서 이만큼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전쟁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이룰 순 없다며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또 북한 도발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국제적인 합의이고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안보리 제재에 독자 제재까지 더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결의를 보여 북한을 압박하고자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군사적 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그 점에 대해 미국과 충분한 소통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한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며 한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서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 그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한미 간에 굳은 합의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없다라는 말들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화 자체가 목적이 될 순 없다며 대화를 위한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화를 위한 여건과 관련해 대화가 좋은 결실을 보리라는 담보가 있어야 한다며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화의 여건이 갖춰지고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특사 파견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과 영내 불안전 행위를 멈추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아직 멀었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기꺼이 북한과 마주앉아 대화를 나누고자 하지만 아직 그 지점 근처에도 오지 못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willing to sit down with North Korea and have a conversation, but we are not anywhere near that point yet.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워싱턴의 외신 기자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는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멈추고 영내 안정을 흔드는 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선의를 보이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good show of goodwill would be to stop nuclear testing, to stop ballistic missile testing, to stop destabilizing activities in the region. That would be a good starting point.
북한과 어떤 범위의 대화라도 재개되기 위해선 사전에 여건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으로 구체적 전제 조건을 제시한 건 지난 4일입니다. 당시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BOI와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을 출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그런 결단이 대화의 출발점인지 아니면 추가 이행 조건의 출발점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 의미는 명확하며 미국의 입장엔 아무 변화가 없다고만 답했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15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는 데 계속 관심을 둘 것이라며 이는 김정은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북한의 핵개발을 수용하고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제임스 클래퍼 미국 전 국가정보국 국장의 최근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Secretary Tillerson along with his administration have been clear that we will not accept a nuclearized North Korea.
북한 주변 나라들보다 핵무기 위협을 잘 아는 이들은 없으며 미국은 북한의 안보 위협에 직면한 일본과 한국 동맹의 우려를 공유한다는 겁니다. 노트 대변인은 핵무장한 북한이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며 핵개발 수용 가능성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또 21일 시작되는 미한연합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의 축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미국은 전 세계 많은 동맹국들과 정례적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se military exercises are conducted all around the world. It's under the purview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not the State Department. However, we will continue to conduct our joint military exercises.
노트 대변인은 중국의 중재 아닌 쌍중단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미한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맞바꿀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절대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조셉 덤포드 미 합참의장이 밝혔습니다.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덤포드 의장은 어제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덤포드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직접 군에 신뢰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을 개발하도록 지시했다며 그게 정확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덤포드 의장은 또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평화적 옵션을 선호한다면서 군사적 해법은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른바 괌 미사일 포위 사격 위협으로 일촉즉발의 상황을 맞았던 한반도 정세가 최근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에 나선 북한의 의도와 또 향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해보겠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1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략군사령부로부터 괌 미사일 포위 사격 방안을 보고 받았지만 미국의 행동을 좀 더 지켜보겠다 하면서 도발을 유보했는데요. 이 미북 간의 긴장 상태가 이제 진정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뭐 일단은 뭐 숨고르게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뭐 이것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그러한 압박 정책과 제재 정책 그리고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말싸움 이런 것이 양국 간의 어떤 강대강 분위기로 기싸움이 점점 강해지면서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는데 뭐 일단은 양측이 모두 다 전쟁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쨌든 좀 그 위기 상황을 조금 숨고르게 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지는데 문제는 이것이 완전히 이제 대화 국면으로 가면서 뭐 양국 간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좀 평화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 순간적인 그러한 숨고르기 때문에 앞으로 8월 달에 있을 한미연합훈련, 을지포커스 훈련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또 한 번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이런 견해를 내놓고 있는데요. 북한이 실제로 관포위 사격에 나설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저는 뭐 애지당초 상당히 낮았다, 거의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네. 북한이 실제 도발을 할 경우에 이거를 예고하고 했던 도발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뭐 핵실험이든 미사일 실험이든 거의 예고를 한 적은 없었고 특히 이번 괌 사격 같은 경우는 물론 괌을 주위에 포위하는 사격이고 이것이 그 괌 주위의 영해를 벗어난 그런 공해를 타격하는 계획이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미국을 자격하고 미국으로서는 어떤 자국의 어떤 영토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할 수 있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대응하고 북한을 포격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것이라 아마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자세한 계획을 내세움으로써 미국에 대해서 상당한 그 경고를 주는 그러한 차원이 목적이었지 실제 타격은 상당히 힘들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행동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북한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어떤 지금 기싸움에서 뭔가 좀 우위를 점하겠다는 거죠.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북한을 밀어붙이고 있고 강한 제재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뭐 군사적 행동을 하겠다는 그런 엄포까지 놓으면서 북한을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사회의 그 강한 그러한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뭐 어떤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할 그러한 상황이 도저히 생기지가 않는 거죠.
네.
즉 만약 지금과 같이 북한에 대한 제재가 상당히 심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했다, 뭐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했다 이러면은 북한이 겪어야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코스트는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도발 국면을 조금 낮춰야 한다는 거. 왜냐하면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추가 핵실험이나 추가 ICBM 실험이 필요한 상황이고 정치적 코스를 낮춘 다음에 그러한 실험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코스트가 낮은 상황을 만들기 위한 도발 국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도발 그 제재 국면이 조금 낮아지게 되면 이것이 어쨌든 북미 대화라든지 뭐 뉴욕 채널 가동 이러한 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추후에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조금 엿보이는 즉 미국 내에서의 어떤 대북 정책의 변화를 한번 유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이 또 하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대화를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을 내놓은 데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뭐 렉스 틸러슨 장관이 이번에 그 전제 조건 세 개 즉 북한 핵도발 중단해야 된다, 미사일 도발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이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내세웠는데
네.
저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보고 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정말 준비가 안 됐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네.
이게 무슨 전제 조건이라고 얘기할 만한 구체성도 없고 계속해서 미국이 생각했던 것은 북한이 핵폐기의 진정성을 보여야 대화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한 세 가지는 핵폐기와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과연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강하게 제재를 한다, 압박을 한다 이것 이외에 어떤 구체적인 전략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이러한 것 상당히 지금 그 수준이 낮은 그러한 전제 조건이거든요. 도발 중단을 하면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북한에게 던질 수 있는 미국이 최소한의 카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은 추후에 또 한 번의 핵실험과 또 한 번의 ICBM 실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미진한 기술을 좀 보완을 해서 국제사회와 미국의 전문가로부터 장거리 핵미 사이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도발을 중단할 이유는 없는 거죠. 계속 도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시한 틸러슨의 선제 조건은 북한을 거의 무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미국과 북한 사이의 위기 고조는 대화 재개 전조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계속해서 북미 대화를 위한 뉴욕 채널은 가동이 되어 왔고 이 뉴욕 채널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대화 재개를 위해서 북미 간이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대화를 위해서 접점을 찾는다는 것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인데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기를 원하지만 미국은 대화를 통해서 북한 핵폐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대화에서 북미 간이 너무나 목적이 상이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을 계속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화를 성사시킬 때는 아니고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을 완료하는 시점에서 미국에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화 의지를 표명을 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뭔가 대화를 위한 접점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64년도에 중국이 핵보유국이 된 다음에 소련과의 대화에 아주 적극적으로 임했듯이 핵보유국이 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정권이 안정화되면서 미국과의 대화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오는 21일에는 한국에서 미한 합동군사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이때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도 미국과 한국은 을지 포커스 가디언 훈련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그 한미 간의 그 안보 태세 확립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미국의 전략 자산이 상당 부분 한반도에 또 순환 배치될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을지 훈련 기간 동안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크다고 보여지고 하지만 을지 훈련이 끝난 이후에 북한은 분명히 또 한 번의 심각한 도발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6차 핵실험을 통해서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를 이루고 또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고각 발사를 통해서 아직까지 미진해 보이는 대기권 진입 기술을 확보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을지 훈련 동안에 북한이 내뱉을 수 있는 그러한 뭐 언행이라든지 한국과 미국을 비난하는 그러한 언행의 수위는 상당히 높아지겠지만 저는 심각한 그런 도발은 좀 자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와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으로 빚어진 한반도 위기를 진단하고 또 향후 정세를 전망해봤습니다.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군사회담을 다시 거론한 것과 관련해 북한 측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북한 측이 남북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의 호응에 나옴으로써 남북 간 상호 관심사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대로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고 북한의 붕괴나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이 복원돼야 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이 상호 선순환돼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최근 수위가 높아진 미국의 대북 강경 발언이 북한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이해시키는 관점에서 대북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랜드연구소의 앤드류 스콜벨 선임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대북 강경 발언이 부적절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So in this context, unprecedented rhetoric from the White House and other members of the administration.
스코벨 연구원은 16일 이 연구소가 주관한 전화회의에서 북한의 위협 강도가 전례 없이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운반수단의 사거리 등을 계속 늘리는 북한은 단순히 그들의 의도뿐 아니라 실제 역량까지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강경 발언은 미국의 입장을 북한은 물론 중국에도 전달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스코벨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In Leninist-style dictatorships like North Korea and China, rhetoric is very important. Words matter.
레닌식 독재주의를 따르는 북한과 중국에선 수사가 매우 중요하며 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의 깊게 선택되면서 강한 힘을 갖는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에 북한과 중국 모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을 수밖에 없다고 스코벨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스코벨 연구원은 북한 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중국은 철저한 제재 이행과 대화 주선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소의 브루스 벤의 선임 연구원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at the costs of his actions are greater than the benefits he hopes to obtain.
핵 개발로 인한 이득보다는 이를 완성하면서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이를 위해 제재를 적절히 활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제재가 그 자체만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멈출 수 없지만 핵 개발에 따른 대가를 알게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현재 김 위원장의 권력 기반이 약하다며 이를 강화할 목적으로 핵 개발을 하고 있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J.D. 윌리엄스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아직까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윌리엄스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다음 달 6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개최될 한러 정상회담의 의제 등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강 장관은 또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한러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중남미 4개 나라에 북한과의 외교와 통상관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들 나라들은 올해 제출한 유엔 안보리 이행 보고서에서 확고한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따른 이행 보고서에서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중남미 나라는 페루입니다. 페루 정부는 지난 6월 28일 안보리에 제출한 2321호 이행보고서에서 자국 외무부가 지난 4월 북한 대사관 측에 최대 수용 외교관 수를 6명에서 3명으로 줄일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약 한 달 뒤인 5월 17일 거듭 서한을 보내 북한 대사관 측이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사관 직원 일부의 이민 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결의 2321호는 각국이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페루는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이와는 별도로 페루는 지난 5월 북한 정부가 요청한 3명의 임시 외교관 비자 발급 요청을 거절했다는 내용과 함께 자국 금융정보국이 북한 외교관들의 은행 계좌 보유 내역을 확인한 사실도 이행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멕시코 역시 2321호 이행 보고서에 북한 외교관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멕시코는 지난 2016년 북한 대사관의 직원 숫자가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 이후 이행보고서 제출 시점인 5월 16일까지 이 숫자가 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 대사관 직원 숫자가 줄어든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자국 주재 외교관 감축 사실이 안보리에 제출된 공식 문건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멕시코 정부는 북한 외교관들이 한 개의 은행 계좌를 통해 봉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까지 명시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 2014년 자국 해역에서 좌초한 북한 선박 무두봉호 문제로 북한 당국과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당시 무두봉호에서 불법 화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멕시코는 이 선박이 유엔 제재 대상인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이라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억류해왔습니다. 이어 지난해 몰수를 결정하고 곧바로 폐선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브라질도 이행보고서에서 지난 4월 19일 대통령령을 통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가 자국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브라질 당국이 북한 외교관의 불법 활동에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대북 제재 대상자의 자산 등을 압류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이행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난하는 언론 성명을 2017년 총 3차례 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남미 나라인 칠레는 2.3.15 이행보고서에 북한과 과학과 기술 분야 협력이 없고 동시에 북한 외교 공간이나 북한의 은행 계좌가 자국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3.15 공동 발의국인 칠레는 법령을 토대로 완전하고 엄격한 대북결의 이행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6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현재 김정은 정권의 외교적 고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브라질과 멕시코, 페루, 칠레 등은 북한과의 외교 통상 관계를 모두 단절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말했듯 대북 전략적 인내의 시기는 끝났다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미국의 힘과 경제, 외교의 모든 능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옛 소련제 로켓 엔진이 사용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북한으로의 탄도미사일 기술 유출 가능성을 놓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시험 발사에 성공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 엔진을 암시장에서 조달했고 그 공급처로 우크라이나의 로켓 생산업체 유즈마슈가 지목받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신문에 지난 14일 보도 이후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기술이 유출된 근원지로 지목된 공장이 소재한 우크라이나 측은 여러 당국자들이 즉각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블로디미르 그로이스만 우크라이나 총리의 15일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Я вважаю, що це абсолютно чітка провокація проти України. Я повністю спираюсь на заяву секретаря Ради національної безпеки і оборони і самого Южмашу, що такого не було в природі.
그로이스만 총리는 이 같은 주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도발이라며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올렉산드르 투르치노프 서기와 유즈마슈가 혐의를 부인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우주청의 유리 라드첸코 청장은 15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쪽에서 북한으로 기술이 이전됐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라드첸코 청장은 그런 엔진들은 2001년까지 우크라이나의 유즈마슈 공장에서 제조된 것이라며 러시아 우주 로켓 사이클론 2, 사이클론 3에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즈첸코 청장은 우크라이나 당국의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금도 7에서 20개의 사이클론 로켓을 보유하고 있고 그 엔진과 설계도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북한으로의 이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의 군수산업을 책임지는 드미트리 로고진 부총리는 16일 러시아 24 방송에 출연해 최첨단 로켓 엔진을 생산자의 도움 없이 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로고진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도둑이 제일 크게 도둑이야라고 외치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가안보사회 응용문제연구소의 알렉산드르 줄린 소장은 러시아 관영 매체인 RT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3월 30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유주마슈 출신 기술자 6명에서 10명 정도가 북한으로 일하러 갔고 몇 년 전에도 12명에서 16명 정도의 우크라이나 전문가가 북한으로 갔다며 이들의 머릿속에 모든 것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로켓 엔진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15일 미 정보기관 관계자들을 인용해 북한이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엔진을 제조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괌 타격을 준비하며 공개했던 괌 소재 앤더슨 공군기지의 위성사진이 6년 전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북한이 괌 타격을 진지하게 준비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략군사령부 시찰 장면을 방영했습니다. 화면에는 김 위원장 주변으로 한반도와 괌 지도와 함께 괌에 위치한 미군 앤더슨 공군기지를 찍은 위성사진이 보입니다. 그런데 앤더슨 공군기지를 찍은 이 위성사진을 BOA가 분석한 결과 사진이 촬영된 시점이 2011년 전후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중앙TV 화면에 나타난 위성사진은 화면상 중앙 윗부분에 좌우가 뒤바뀐 니은자 형태의 녹지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무료 위성사진 서비스인 구글 어스 등을 통해 앤더슨 공군기지를 살펴보면 이 녹지에서는 2012년부터 공사가 시작돼 더 이상 같은 모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이곳에는 비행기 계류장이 들어섰습니다. 또 화면의 위성사진에는 북쪽 일대 건물 한 동이 튀어나온 형태를 하고 있지만 2015년 이후 이 건물은 없어졌고 현재는 그 주변으로 큼직한 직사각형 모양의 공사부지가 조성된 상태입니다. 그 밖에 화면 속 위성사진은 활주로와 연결된 일부 도로의 색깔이 확연히 다른데 이는 2011년에 찍힌 위성사진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조선중앙TV에 등장한 위성사진의 화질이 떨어져 더 세부적인 내용은 비교할 수 없지만 이런 몇 가지 사실만으로도 이 사진은 적어도 6년 전 촬영됐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에서 이런 오래된 위성사진을 놓고 군사작전을 논의하는 모습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특히 괌에 대한 포위사격을 예고한 상황에서 현지에 어떤 전략무기가 운용되고 있는지 어떤 방어체계를 갖췄는지를 가장 최신 정보를 토대로 파악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위성 분석가이자 군사 전문가인 닉 한센 스탠포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1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You'd want the latest stuff you could get your hands on, but you can't put yourself.
과거 미 육군과 해군에서 위성 분석을 담당했던 한센 연구원은 군이라면 가장 최신의 위성사진 정보를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최신 위성 정보를 보유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한센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은 사진 촬영이 가능한 위성을 보유하지 않고 있고 이 때문에 해외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서 위성사진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한센 연구원은 최신 사진을 보유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볼 때 북한이 지난 수년간 괌 지역에 큰 심각성을 두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괌 타격에 대한 공언 역시 진지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로버트 칼린 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15일 38로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군사 대결에 대비한 동원을 하지 않았다며 괌 포위 사격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한국 국방부는 자체 제작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늘린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와 이딴 도발에 대한 자위적 방어권 확보 차원에서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는 쪽으로 미국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이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려 미사일의 폭발력을 증가시키면 북한의 핵심 거점 시설의 방호 능력을 무력화하고 지하 벙커까지 타격을 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현재 제한되어 있는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하는 것이 안보에 좋을 것이라고 말하고 국익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함께 미국 측이 처음 미사일 지침을 개정할 때보다 훨씬 더 전향적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순진 한국합참의장은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탄두 중량 관련 질문에 이 같은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이 의원과 이 합참의장의 질의 답변 내용입니다.
예, 현재는 800km까지 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800km일 때는 500km까지 이제
그러면 지금 그것을 만약에 제 협상을 해갖고 어느 정도까지 늘리는 게 적절하다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정해진 건 없는데 한
알겠습니다. 예. 그런 한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말고 해야 된다라고 예, 예.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군이 개발해 보유할 수 있는 미사일은 지난 2012년 개정된 미한 미사일 지침에 따라 최대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국군은 당초 최대 사거리를 유지하면서 탄두 중량을 최대 1톤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국령 괌에 대한 포위 사격을 예고하는 등 도발 위협이 더욱 가시화됨에 따라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해 지난 15일 양국 외교 담당 차관의 전화회담에서 이를 조기에 개정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 오는 30일 송용무 국방장관과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워싱턴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새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 주민의 기대 수명이 한국인보다 10년 이상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한 사람들의 기대 수명 차이가 10년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인구문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2017 세계인구통계 현황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의 기대 수명이 평균 71.6세라고 밝혔습니다. 기대 수명은 사망률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그 해에 태어난 아기의 예상 수명을 통계적으로 추정한 겁니다. 인구문제연구소는 북한 주민의 기대 수명을 남자 68세, 여자 75세로 추정했습니다. 동아시아 평균 77.5세보다 6년 짧고 82세인 한국과 비교해서도 10.5년 짧습니다. 또 중국보다 5년, 일본보다는 12.5년 짧은 겁니다. 북한의 영아 사망률도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문제연구소는 2016년 기준으로 한 살 미만 북한 영아 1,000명당 1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영아 1,000명당 2.7명이 사망한 한국에 비해 6배 가까이 높은 겁니다. 또 영아 1,000명당 9명인 동아시아 평균보다도 2배가량 높습니다. 북한 인구는 2017년 현재 2,55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문제연구소는 북한 인구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 2030년 중반 2,670만여 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50년 중반 2,680만여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은 2030년 중반 5,270만여 명에서 2050년 중반 4,920만여 명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2030년에서 2050년 사이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나라는 북한 외에 중국과 몽골뿐이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내년도 대북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어린이와 임신부, 또 수유모 등 취약계층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내년도 대북사업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15일 발표한 2018 북한 과도기 임시국가전략계획 보고서에서 지난 7월 미화 5,300만 달러 예산의 내년도 대북사업계획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대북사업은 2030년까지 기아를 없애고 영양실조를 줄인다는 유엔 새천년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 9개도 60개 시, 군의 어린이 65만여 명과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에 매달 식량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취약계층이 식량 부족을 겪지 않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난이 발생할 경우 긴급 대응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영양 부족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세계식량계획은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현지 11개 식품공장을 운영하며 영양 강화 식품 생산에 필요한 장비와 포장재료, 설비 등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현지 관계자들에게 더욱 질 높은 영양 강화 식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술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이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자연재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에 대한 무역과 투자가 제한돼 주민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 1,800만여 명이 다양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5살 미만 어린이의 28%가 만성 영양실조, 4%가 급성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취약계층의 영양실조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들이 자연재해에 더욱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북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내년도 사업기간 동안 주민들의 영양상태 등을 조사해 향후 대북지원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북한 국적자에게 만 건 이상의 입국 비자를 발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연 평균 1,600건이 넘었지만 이후 급속히 감소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영사국의 비이민 비자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997 회계연도부터 2016 회계연도까지 20년간 북한 국적자들에게 1,589건의 입국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연도별로는 1997년이 1,745건으로 가장 많았고 1999년이 1,643건, 2000년이 1,63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당시는 미국과 북한 간 제네바 핵 합의 이후 양국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던 시기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 동안에 북한 국적자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은 연평균 1,608건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2차 북핵 위기가 불거진 2002년에는 비자 발급 건수가 761건으로 급격히 감소했고 2003년부터는 연간 200건대로 줄었습니다. 이어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한 2006년에는 비자 발급이 148건으로 200건 아래로 떨어졌고 2차 핵실험이 실시된 2009년에는 76건으로 100건 아래로 떨어졌으며 2010년에는 53건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에는 다시 111건으로 늘었지만 이듬해부터 다시 두 자릿수 아래로 떨어졌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한 2013년에는 56건, 이듬해인 2014년에는 59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년간 미국이 북한 국적자들에게 발급한 비자 종류를 보면 상용 관광비자가 6,290건으로 전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어 관광비자 2,755건, 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비수교국 정부대표와 직계가족 비자가 792건, 상용비자가 312건, 학생비자 281건 순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조재원 비자와 경유 선원 비자, 전문직 취업 비자, 예체능 비자 등 다양한 비자들이 지난 20년간 북한 국적자들에게 발급됐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Voice of America. VOA.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는 오늘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북도 역시 흐린 가운데 중강, 강계, 희천 등의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립니다. 평양 아침 기온 22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 남포 아침에는 22도, 낮 기온 28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8도고요. 수풍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8도가 되겠습니다. 중강 아침에는 19도, 낮에는 27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은 19도, 낮 기온 28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아침에는 21도, 낮 기온은 27도, 용현 아침에는 21도, 낮 기온 29도, 개성 아침에는 22도, 낮에는 28도, 사리온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28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5도, 풍산 아침에는 13도, 낮에는 19도, 청진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5도, 옹기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은 25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12도, 낮 기온은 21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비가 내리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8월 18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은 바르셀로나 차량 공격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SIL은 17일 선전 매체 아마크 통신에 ISIL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탈루냐 경찰 당국은 이번 사건을 테러 공격으로 규정하고 현장을 폐쇄했습니다. 카탈루냐 자체 정부는 사건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7일 현지 시간으로 오후 5시쯤 스페인 바르셀로나 유명 관광지인 라스 람블라스 구역에서 소형 승합차가 수십 명의 보행자들을 향해 돌진해 최소 13명이 숨지고 5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현지 당국은 예정된 모든 행사를 취소할 것을 지시했으며 인근 지하철과 상점, 식당도 모두 폐쇄됐습니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트위터에 현지 당국자들과 긴밀히 연락하고 있다며 현재 스페인 정부의 최우선 순위는 부상자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날 공격을 비난하고 미국은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렉스 틸러스 미 국무장관도 기자들에게 미국은 스페인 보안당국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바르셀로나 주재 미 영사관이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국가안보팀과 북한 문제 등 아시아 전략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초 중국이 무역에서 한 해에 수천억 달러를 벌도록 허용하는 등 북한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중국이 더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 등에 대응해 이달 초 미국령 괌에 대한 포위 사격을 위협했지만 최근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당국자들은 여전히 북한이 빠른 속도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같은 날 캠프 데이비드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 국가안보팀과 함께 새 아프가니스탄 전략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당국자들이 16년 동안 계속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회의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 수천 명의 미군을 추가 파병하는 방안이나 미군을 전면 철수하는 방안, 열악한 안보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군사 고문단을 남겨두는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8,400명의 미군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과 함께 아프간 정부군 훈련과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말리아 당국은 미군과 함께 소말리아 남부 지역에 가한 공습으로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 반군 요원 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말리아 정보부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모하메드 압둘라히 모하메드 대통령이 소말리아 남부 질리브 지역 무장 반군을 겨냥한 이번 공습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으로 모가디슈에서 발생한 다수의 폭탄 공격을 지휘한 고위 알샤바브 지도자 한 명을 포함해 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지도자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 국방부는 아직 이번 공격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군 공습으로 지난 10여 년간 알샤바브 지도자인 아흐메드 아부디 고다네 등 수많은 알샤바브 지도자가 사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 성지 메카를 찾는 종교 행사인 하지 기간 동안 카타르와의 국경을 일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사우디 관영 SPA 통신은 17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카타르와 맞닿은 사라 검문소를 개방하고 카타르 도하에 여객기들을 보내 순례객들을 메카로 데려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SPA 통신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왕실 간 회담 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4년 홍콩의 민주화를 요구한 이른바 우산혁명 지도부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홍콩 법원은 17일 조슈아 윙 데모시스코당 비서장과 네이선로 주석, 알렉스 차오 홍콩 전상학생연회 전 비서장에 대해 각각 6개월, 8개월, 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슈아 윙 비서장은 법원 출석에 앞서 지지자들에게 홍콩의 완전한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포기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